시편 36편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10절, 12절은 그 이후에 다시 간구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이 악해서 첫 번째로는 눈빛으로, 두 번째로는 말로,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그 악한 마음들이 다 표현이 되고 분출이 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다 전쟁이나 재판이나 부당한 이런 현실을 만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지만 실제로 주변에 이런 악인들은 많이 있어서 우리 누구나 다 이 시편에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변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권세를 잡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활동을 할 때에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5절부터 9절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들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했으니까 악인들과 관련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할 법한데 그게 아니라 악인들을 보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현재가 어떠한지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5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공중에, 6절에서는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 심판은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 이게 그냥 이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인자심, 진실하심이 편만한 모습으로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막 간신히 찾으려고 발버둥 쳐야만 간신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하나님이 가득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현실은 어떠하냐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은 바늘구멍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어디를 둘러봐도 다 온통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귀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6절 후반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도 구원하시고 짐승도 구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에 간신히 한두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령 뭐 완벽하고 온전하고 의인이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럴까, 그런 사람 전 세계에서 1등, 2등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겠죠. 사람들도 뭐 다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해 주신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현실은 어떠하냐면 짐승들조차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막 이게 도대체 살 수 있는 거냐 죽는 거냐 이런 지경인, 악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인 때문에 죽을 지경을 만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만 놓고 보면 악인이 가득하죠. 죽을 지경만 켜켜이 쌓여 있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셨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도저히 이런 말은 내가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다 은혜 받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는지 베풀어주시고 채워주시는지를 고백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죠.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나이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된다. 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공급해 주시냐. 이때에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간신히 내 혓바닥 위에 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끔 목숨만 부재하게끔 그런 은혜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배를 두드려 갈 수 있게끔 두드려도 이게 막 너무너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많은 것들로 그렇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어떠하냐.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려는가 막 온 사방을 보물 찾게 하듯이 찾으러 다녀야만 그래야 난 간신히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그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풍요롭게 채워주신다. 물을 주시는데 한두 방울 그냥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그냥 콸콸콸 쏟아 흘러 넘치게끔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이 믿음을 고백하죠. 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세 번 부릅니다. 5절에서 여호와요. 6절 중간에서 여호와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번 부르면서 각각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편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도 짐승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냥 뭐 단순히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어떠하냐. 주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악한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죽을 지경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만 사람만 그리고 내가 당한 죽을 지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10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것도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10절에서는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11절과 12절에서는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반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고 성도가 가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현실은 어떠한가? 상황은 어떠한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 모두가 다 좋지 못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니 또 내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은 죽을 지경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지껏 은혜를 받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네 인생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니? 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꼬꾸라지게 되었니?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가득하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던 35편과 견져보면 일면 비슷하죠. 왜냐하면 35편에서는 부당한 전쟁을 만났잖아요. 부당한 재판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해 주십시오. 전쟁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십시오. 적군들이 쫓겨갑니다. 하나님께 쫓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세세하게 과정과정마다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세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가 보여야 되는 믿음의 행동은 두 가지인데 앞에 나왔던 35편에 나왔던 것처럼 세밀하게 세세하게 과정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36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성도가 보여야 되는 믿음의 행동, 소망의 행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36편, 믿음을 고백하는 이것이 35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 요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를 갖곤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죽어서 없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이고 소망인지를 이 모습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는 20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면 설령 성도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시 그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뒷부분에 더 늘려서 시를 썼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지만 나는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그들에게 선한 눈빛으로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쪼들리지만 내 옆에 있는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안 만나면 참 좋겠는데 고난을 만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다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믿음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고백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현실과 상황과 고난에 찌들려서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악한 자들로 인하여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곤란함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강건한 믿음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권면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산맥과 같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